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가자지구의 부상자들이 처음으로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왔다고 이집트 언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이날 구급차에 실려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로 통하는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카타르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집트가 합의한 이번 조처로 다수의 외국인과 중상자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최대 500명의 외국 여권 소지자들이 이날 오전 라파 검문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이집트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보도한 사진에는 팔레스타인 이중국적자 가족들이 라파 검문소에서 대기하는 모습과 가자지구 쪽 국경 검문소의 구급차들이 대기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라파 검문소를 통한 이들의 이동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은 이번 합의는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관련 협상과는 별개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난민촌 공습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가자지구 당국이 어제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무부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발리아 난민촌에 최소 6차례의 공습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여러 채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 공습으로 적어도 50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총 8,523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한 해당 난민촌 공습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난민촌 내 하마스 지휘관을 겨냥한 것이었다면서 해당 공습으로 이브라힘 비아리 하마스 자발리아 여단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대변인은 해당 난민촌에는 하마스 고위 지휘관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주장은 민간인 살해를 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필수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대한 공동의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스라엘이 자국민 방어와 테러리즘과의 전투에서 민간인 생명을 보호하고 국제인도법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밖으로 강제 이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포함해 중동의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여건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국제인도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가자지구의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헤르조그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의 군사작전은 하마스 기반시설 파괴를 위한 것이라며 민간인 희생을 줄이는 데 매우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선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한 데 이어 지역 내 다른 곳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초에도 이스라엘과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집트를 방문했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인질 구출 목적 등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의 일시 중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커비 조정관은 휴전은 하마스의 추가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전면적인 휴전을 할 때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미 의회에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두 나라의 지원을 위한 68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자문을 받으면서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넘긴 북한 포탄이 100만 발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북한 등 적성국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7도, 최고는 13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발언에 대해 역내 평화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위협 대처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해달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평가하느냐는 BOA의 질문에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해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9.19 합의가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정찰과 전투기작전 영역을 축소시켜 한국군에 불리한 합의라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범하면서 당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취임 전 후보자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 폐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통일부도 북한의 위반 행위 재발 시 효력 정지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엇갈린 입장이 지속돼 왔습니다.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9일 9.19 남북 군사합의 5주년 성명을 통해 상호 존중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 내린 반쪽짜리 가짜 평화 군사합의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9.19 합의 5주년 행사에서 지금도 남북 군사합의는 서로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폐기는 이를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자문을 받으면서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넘긴 포탄이 100만 발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다탄루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출 포탄이 10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술을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 국장은 이날 한국통일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연간 수백만 발의 재래식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There is speculation they can produce more than a million, perhaps millions a year. Now, we also know they produce the 152mm artillery.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한 해 수백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 그들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152mm 포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탄의 가격은 러시아 자체 생산 단가인 한 발당 600달러에 50%에서 10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100만 개를 팔 경우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 규모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또 국감에서 북한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괄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과거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전차 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의 무기 판매 시도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국경 전면 개방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경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 대표단도 중국에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측 동향에 대해선 중국 현지에서 수감 중이던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송한 데 이어 중국의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재중 노동자에 대해선 전원 귀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대북 반출 물자에 대한 세관 검색과 밀수 단속을 강화해 국제 관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울러 미국 연방수사국과 공조에서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최근 한국 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에 대한 차단,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두 국가를 한국을 겨냥한 최대 해킹 위협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내 첨단 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 조치했고 유명 포털 사이트 전자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가 확장 억제를 위해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31일 우리는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영내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in terms of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working very.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지속할 경우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근 민간단체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확장 억제에 계속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모든 유형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공동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의 핵무기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가장 실행이 어렵지만 한국의 핵 보장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1단계로 한국 내 미국 전술 핵무기 저장 시설을 신축 또는 현대화하고 2단계는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 핵 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단계는 해체 예정인 미국의 전술 핵무기 B-61 핵폭탄 100기가량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현대화하고 한국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세로 미국 내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북한이 그래도 핵동결을 거부할 경우 4단계는 미국 전술 핵폭탄과 핵투발 이중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당초 10월 재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확실히 계속 주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싱크탱크의 공동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지훈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31일 VOA에 오늘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미국이나 동맹국 또는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놀라운 언급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며 다른 미국 고위 관리들도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전략적 명확성이 놀라운 예가 아니라면 전략적 명확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배치 등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핵 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부족하며 북한에 대한 억제와 한국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 핵 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 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미한 간 확장 억제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 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논의하고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미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했습니다. SSBM 방안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 방한 이후 42년 만이었습니다. SSBN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핵 3축으로 꼽히는 최강 병기입니다. 핵탄두가 달린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데다 적이 턱 밑까지 다가가도 눈치챌 수 없다는 은밀성 때문에 미국 핵전력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으로 잠수함 전략을 연구하는 샘 탕그레디 교수는 31일 VOE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며 최근 SSBN의 기항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SSBN은 스코틀랜드 홀리로크 같은 일상적인 군수 지원을 받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기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이어 미 해군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매우 강력한 지원의 표시로 인식한다며 안타깝게도 그 지원의 중요성은 일반 대중이 놓칠 수 있지만 북한 지도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는 억지력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최근 미한 양국 공군의 연합훈련도 상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미한일 3국 공군은 처음으로 3국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국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훈련에는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 B-52H 폭격기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빈틈없는 억지력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미국의 핵 우산은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e U.S. has gone to great lengths, especially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to demonstrate that there's a.
싱킨 선임 연구원은 랜드 연구소와 아산 정책 연구원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4단계 순차적 절차에 대해 그런 절차들이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 핵 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자는 제안은 미국의 작전 유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steps that they recommend are necessary or even desirable for the most part. For example,
이어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유용하지만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이 꼭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한반도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는 표적이 되고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것은 정당한 군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술 핵을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SSBN처럼 탐지나 타격이 매우 어려운 운반 플랫폼에서 굳이 핵을 꺼내 고정된 벙커 등 저장시설에 넣는 것은 북한 선제 타격이 표적이 되기 때문에 타격이 어려운 플랫폼에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낫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위치를 모르고 타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보다 운반 플랫폼에 두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싱킨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구조를 완전히 파괴할 능력이 있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많이 배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you know, my point is again that we do have the capabilities and if we want to do more.
탕그레디 교수는 랜드 연구소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전략 핵 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를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게 일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SSBN의 목표가 실제로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만 보면 북한은 통상 목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랜드 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기반 중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핵무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4단계 조치 등이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로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5년에서 20년 내에 200개에서 300개 이상의 대규모 핵무력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주 저자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 4단계 조치가 미한 양국의 자의적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한국 국민과 중국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동결하지 않으면 미한 양국은 4단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드는데도 미한 양국이 이 4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개발은 미한 양국의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은 이 같은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근거 없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번 중동 사태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some Western countries are resorting to similar campaign against DPRK.
김 대사는 31일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의 관심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틈을 타 북한이 협박 외교 전략을 구사하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여론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김 대사가 언급한 미국 정부 매체는 BOA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지난 14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7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사용한 무기가 이스라엘 방위군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BOA에 전하면서 빨간 마크가 새겨진 무기들이 북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사용한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와 드론, 지뢰 등의 무기를 회수해 26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로켓 추진식 유탄 발사기 등 북한제가 10%, 박격포탄 등 이란제 무기가 5에서 10%며 나머지는 가자지구 내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대사의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하마스는 잔인한 테러 조직이라며 우리는 누구든 하마스가 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 대사는 북한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독립된 주권 국가에 전가하는 미국의 불법 행위를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중동 위기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가자지구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미국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에 대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정당성 없는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테러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 국민과 국권이 연대하며 이번 공격으로 희생된 이스라엘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랜섬웨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참가국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랜섬웨어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사이버 범죄의 주요 배후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31일 랜섬웨어 해킹 공격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백악관 주관으로 11월 1일까지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전 세계 48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48개 회원국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랜섬웨어 해킹의 대가로 절대 금전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서명하고 이를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30일 전화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전을 탈취하려는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방어 못지않게 대응 부분에 주력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의 랜섬웨어 지불에 사용되는 지갑에 대한 정보 공유 서약을 통해 회원국 정부가 지갑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하며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최초의 공동 대응 랜섬웨어 이니셔티브 정책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area of fighting back. We're finalizing the first ever joint 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policy statement.
아울러 정부 또는 윗선 부문에서 랜섬웨어 또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회원국의 사고 대응을 공동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도 채택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랜섬웨어와 관련된 불법적 자금 흐름을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프로젝트도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we will also be launching a project to leverage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the blockchain to help identify illicit funds.
또한 회원국 간 랜섬웨어 대응 역량을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랜섬웨어 위협 지표의 신속 공유를 위한 회원국 간 혁신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랜섬웨어 공격 대응과 암호화폐 몸값 세탁 대응, 국제협력을 주제로 연례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이 세 번째 회의입니다. 출범 첫 해에는 전 세계 30개국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36개국, 올해 48개 나라로 참여국 범위가 매년 확장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으로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랜섬웨어 해킹 분야의 악성 행위자로 지목해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신속한 대처로 약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은 앞서 지난 2017년 워너클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영국, 아시아 등 전 세계 150개국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지난 9월 공개한 2023 사이버 전략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범죄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금전적 보상을 노린 랜섬웨어 공격 등 심각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지난 27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의료기관과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겨냥해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사이버 작전을 위한 자금이나 북한 정권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 랜섬웨어 대응회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비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1월 제1차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개최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세계적인 해킹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북한을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안전을 위협한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자국 영해 내 새로운 장소에서 선박간 환적을 벌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새 환적지에서 10월에만 최소 10건이 발견됐는데 무려 5척이 선체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북한 서해 석도 북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2척이 보입니다. 길이 약 100m 선박 2척이 약 40m 길이의 선박을 사이에 둔 채 선체를 맞댔습니다.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도 약 80m 길이의 선박 2척이 작은 선박을 가운데에 낀 채 밀착해 있습니다. 모두 과거 유엔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과 일치합니다. 특히 선박이 세 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 선박이 크레인용 바지선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도 두 대형 선박이 바지선을 중간에 두고 물건을 옮겨 싣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환적 정황이 포착된 지점인 북한 석도는 북한 서해와 대동강 최하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7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이곳을 북한 선박의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는데 실제로 민간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이곳에서 환적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과거 석도 인근 해상에서 선체를 맞댄 선박이 몇 차례 발견된 적은 있지만 환적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하루에만 6척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선 석도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20km 떨어진 서해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BOA는 초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해 36건, 올해 38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올해 5월을 끝으로 이곳에서 더 이상 환적 움직임이 없어 환적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석도 인근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북한이 단순히 환적 장소를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이달 촬영된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10월 한 달간 석도 북부 해상에선 11일과 19일, 22일, 29일 등 총 나흘에 걸쳐 최소 10건의 환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지난 11일엔 환적 정황이 하루에만 5건 발견됐으며 19일엔 100m 길이의 대형 선박 3척이 두 척의 소형 선박을 끼고 도열하는 대규모 환적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주 발행된 보고서에서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자국 영해 사용을 확대하는 요인에 대한 이전의 평가를 상기한다며 이는 감시 선박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북한의 많은 화물선이 금수품 하역을 위해 해외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 8월 초도 인근 해상에서 더 이상 환적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BOE의 지적에 대해 북한은 선박 간 환적지를 옮기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do move the areas where they do ship-to-ship transfers. Sometimes it's due to seasonal conditions.
북한이 환적 장소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선 거친 바다 등 선박 간 환적에 적합하지 않는 기상 조건 때문일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서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들이 사이버 위협의 날로 진화하면서 미국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북한 등이 미국의 연구 분야를 표적 삼아 사이버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31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비롯한 국가들로부터 점점 더 복잡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적성국들은 전통적 스파이 활동과 정보 수집 외에도 미국 정부기관과 사회통합,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이버 및 인공지능 도구의 확산과 접근성 향상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고품질, 저비용의 합성 텍스트와 사진, 오디오 기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해 악의적 정보 캠페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을 적대적인 정권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과 전 세계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데이터와 지적 재산을 훔치고 금전적 대가를 갈취하며 사이버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와 초국가적 범죄 행위자들의 사이버 위협은 여전히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도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 등 국가주도 사이버 행위자들이 미국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과 국가들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재산을 훔치고 갈취하며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연구 분야를 표적으로 삼아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적들의 사이버 작전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미국 기관에 대한 특정 사이버 작전을 탐지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손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과 범죄자들이 악의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기하는 이 같은 사이버 위협 지적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통과시키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 때문에 핵 개발에 나섰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은 결의안 통과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서기관은 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의무를 명시한 결의안 33호와 45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우리 대표단은 이들 결의안 초안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여러 차례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는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정세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delegation voted against those draft resolutions as they seriously distort the nature of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As explicitly stated,
앞서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27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 30호와 33호, 45호를 통과시키고 이를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결의안 30호는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33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45호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7일 표결 당시 결의안 30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북한은 이날 33호와 45호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김 서기관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핵 무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현재와 미래의 외부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위협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지정학적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position and role of the DPRK as a nuclear force in terms of ensuring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ccurately reflected the threat.
그러면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미국과 추종 세력의 끊임없는 대북 핵 위협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지속적인 핵무력 추구를 촉발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 정부는 별도의 발언권을 얻어 결의안 30호에 대한 찬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매년 일본이 작성하는 이 결의안에는 1945년 미국의 원폭 공격을 받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과거 한국 정부는 기권표를 행사해왔습니다. 한국은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과 별도로 올해는 이 결의안에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상진 한국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아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문구를 삽입한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strongly support the insertion of a new text confirming that the TPRK cannot.
그러면서 이 문구는 북한이 스스로를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거짓 주장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의안이 언급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를 일본인으로만 정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시 원폭으로 사망한 한국인도 피해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일본의 오가사와라 이치로 군축 대사는 북한의 지난 27일 발언에 대한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결의안 30호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초안을 작성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오가사와라 대사는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국방정책에 있어 온전히 방어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되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으며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Under its constitution, Japan has adhered to the basic precept of maintaining the exclusively defensive nature of our national.
또한 일본 정부는 핵 공유를 논의할 의사조차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미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도 부인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반박에 북한 김인철 서기관도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일본이 미국, 한국과의 삼각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일본이 다양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제1북송사업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이 소송에 재판 관할권이 일본에 있다는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역사적이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재판장은 북송된 제1한인들이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삶을 강탈당했다며 북한 정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주도한 제1한인 가와스키 에이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을 전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이 판결문을 읽으셨을 때 나도 그렇지만 우리 후쿠다 변호사도 깜짝 놀랐거든요. 막 예, 그 재판장이 끝난 다음에 막 끌어안고 왕으로 울었어요. 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고 예.
17살이던 1960년 홀로 북송선에 올라 북한에서 43년을 산 뒤 탈출해 2003년 일본으로 돌아온 가와사키 씨는 31일 BOA에 그동안의 고통은 조금이나마 보상받은 느낌이라며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출한 그 재판 서류가 100% 인정된 거예요. 북송 사업이라는 게 이 거짓 선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어느 선제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을 전면 인정했어요.
앞서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10월 30일 에이코 씨 등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에 관할 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 제1한인들에게 북송을 권유한 행위와 이들이 북한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별개가 아닌 연장선상의 인권 침해로 전체 관할권이 일본 재판소에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하급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앞서 권유 행위는 일본의 관할권이 있지만 20년의 제척기간, 즉 공소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고 북한 정권이 이들의 출국을 전면 금지한 건 일본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구치 소노에 도쿄 고등재판소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북한 정부가 선전과 달리 귀국자들에게 비참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살도록 강요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들은 사실상 삶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직접 참관한 일본의 민간단체 노펜스의 송윤복 부대표는 BOA에 다니구치 재판장이 일본 법조계에서 정의 구현에 관심이 많은 존경받는 여성 판사로 알려져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었다며 북한에서 오래전 숨진 친척들에게 늦게나마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재판장도 그 요지를 있는 동안에 뭐 좀 가슴이 벅차는 듯이 잠시 그 말을 더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이 아, 도저히 같은 인간으로서 이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냥 막낼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서 제1한인 북송 피해자와 가족 5명은 지난 2018년 첫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정미 씨가 올해 지병으로 숨지면서 4명이 항소했었고 이날 재판엔 원고 3명이 참석했습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적극 지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도이 가나의 일본 지국장은 31일 BOA에 북송사업 피해자들에게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이 지국장은 이제 이 사건은 도쿄 지방재판소로 돌려보내죠. 북한 정부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를 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지방재판소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 일본 사회에서 이 문제가 더욱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이 지국장은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에게 북한에 남아있는 북송자들의 일본 기원을 허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에 남아있는 수십만 명의 북송사업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자들이 북한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84년까지 벌인 제1한인북송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CY는 보고서에서 25년간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은 93,340명에 달하며 여기엔 1,831명의 일본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도 지난 3월 발표한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 범죄를 다룬 새 보고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발표하면서 제1북송사업 문제가 강제실종 범죄의 일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유엔인권기구가 보고서 발표와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 출연한 이태경 북송제1교포협회 회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일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독재국을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북한이 노예 같은 생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탄압과 숙청, 암흑과 같은 미래가 탈북을 개척했습니다. 북송 문제의 결론은 북한과 저청년은 공동사기꾼, 북한은 북송제일교포들을 속여서 받아준 것, 일본은 구해 동조하여 보낸 것, 한국은 그냥 바라본 것, 극지의 적십자 역시 동조한 것이라고 봐야지 않을까.
북한 당국은 그러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나 적십자사는 한인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인 납북자와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인복 부대표는 일본 조총영계 가정 중 일부는 역설적으로 이번 판결을 반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도 그 좁지 않게 북한의 실질적 인질로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이 잡혀 있으니까 그 숨을 죽이고 사는 사람들이 좁지 않게 있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북한이나 조총련의 위도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한 가지 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변호인단은 향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최종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나오면 상징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압류한 북한 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대북 지원 사업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대북 지원 단체들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유엔 제재보다는 당국의 정치적 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지원 단체들이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익명의 11개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개 단체가 신종 코로나 방역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대북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북 지원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한 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에는 북한 보건성에 관련 예방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추가 물자 지원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없었고 이후 지원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의 중요한 접촉이 끊겼다며 이전 담당자가 변경됐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경이 개방돼 다시 방북하더라도 사업 활동을 재개하고 현장에 대한 접근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 단체는 말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 지원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는 한 단체는 가장 큰 도전으로 북한 측과의 연락 두절을 꼽고 심지어 북한 영사관을 통한 서신 교환도 끊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측에 지속해서 제3국에서 만나 대북 지원 재개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체들은 전문가 패널에 인도적 지원과 동반돼야 하는 물자에 대한 분배 감시 활동이 북한 내 국제 직원의 부재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었다는 한 단체는 현재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면 수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될 가능성이 높고 분배 관련 정보가 물자를 보낸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들의 구호품이 북한에 도착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제 물자가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까지 도달할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사회의 차별 시스템인 성분 제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채 외부 지원을 거부한 지 3년이 넘는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11개 단체 가운데 6곳은 유엔 대북 제재가 대북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단체는 인도적 상황과 유엔 제재는 상관관계가 없고 북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가 과거에도 순조롭게 진행돼 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현재 대북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유엔 제재보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원 단체들은 유엔 대북 제재 위에 제재 면제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데 만족한다고 밝히고 다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러 차례 면제 기간을 연장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단체는 최근 올 4분기에는 북한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동의 제한 조치가 이어진다면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도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여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이 보여주듯이 일본과 한국, 미국의 3국 관계는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위협에 대해 미한일 3국은 오랜 기간 견해를 같이 하고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 푸틴의 잔혹하고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된 것입니다. 10월 25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한국 외무장관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겨냥해 러시아 연방에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한 몇몇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외교 장관들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군사적인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와 이중용도 기술 이전이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쓰여지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외교 장관들은 또 러시아가 이미 이 같은 제안을 포함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그들의 이런 관계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9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군사 문제를 논의하고 그들의 관계 발전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미한일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그 같은 이전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민감한 기술을 떼어놓으려는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노력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협력에 반대하며 그 같은 행동들이 세계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